가정에 관한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정말 힘든 그런 준비와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어렵사리 결혼을 한 가정도 20년, 30년 평생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정말 세태가 별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그 세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아마 조경이 된 그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 가지 케이블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전쟁과 과라는 말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다행히 밤 늦게 하고 또 19세 등급이 매겨져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안 보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좀 안 봐도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보고 나면 결혼하고 싶어지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라 이게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해서 평생 잘 살아가는 것,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남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우리가 끝부분만 봤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긴 그리고 가장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결혼식에서 많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만은 실제로 결혼식에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걸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긴장을 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이 말씀을 새겨 들으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결혼이 이런 것이고 그 안에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 조건과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실 것이고 이미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결혼이 정말 생명력 있는 결혼이 되는 말씀의 권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 결혼 그리고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사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야, 이 비밀이 크도다 때 아닌 그런 찬양을 갑자기 바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이 제대로 이끌어질려면 뭐 여러 가지 비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10가지, 9가지, 뭐 3가지 이렇게 쓴 책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33절에 압축이 되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고요. 또 거기에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해도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고요.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그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사랑과 존경이라는 그 말을 쓴 원래 이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아가페고요. 그리고 이 존경이라고 표현된 말은 경외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구약 말씀과 또 오늘 21절에도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죽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서로 안에서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족의 조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랑이고 그리고 존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은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는 알지 못하는 그런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야 미스테리다 그런 의미의 비밀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를지라도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이 말씀 같이 듣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 때 우리 가정이 복될 수 있는 사랑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내용이 사랑입니다. 결혼은 이 세상의 많은 제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정말 신적 제도입니다. 국가나 학교나 무슨 경제제도나 회사나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지만 결혼만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함께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가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설립하신 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이 얘기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에 잇대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희 제자들이나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주례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주례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이 두 사람을 한 가정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결혼의 원리와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밀을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거기에 선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평생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는 시간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정의 원리는 첫째 부모들의 그늘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이 여태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주어질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체로 거듭나는 순간 그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사랑으로 든든히 묶여질 때 이 가정이 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첫째 되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냥 세상에서 하는 뭐 사랑이 가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결혼의 비결에도 사랑이 앞섰는데 본문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비밀은 그 차원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을 사랑하시듯이 그런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22절에서도 23절에서도 24절에서 25절에서 그리고 29절에 다섯 번이나 우리들이 이 결혼 속에서 해야 되는 사랑과 존경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주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듯이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이 세상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비결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비결이 무엇인지 가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가정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성공한 가정에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떠한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끌어올릴 그런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결혼식에서는 그것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본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이 1세기 로마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절정기는 이미 기원전 3세기 전에 있었고요.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는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 쇠퇴 속에 가장 중심에는 결혼의 붕괴 그리고 가정의 파괴 이런 것들이 팽배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근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가부장적인 사회, 남편이 모든 것이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던 그런 사회를 바탕으로 그런 배경으로 첫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실 깊이 주석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절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말은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더 넘어서 헬라어 원문의 뜻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주 독특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이 너무 믿고 싫고 실망이 되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밥때가 되면 내 자신을 사랑해서 밥을 먹어줍니다. 또 내 자신이 정말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슬퍼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추스려서 다시 일으켜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조그만한 상처가 나면 바로 약 바르고 감싸고 엄살도 부리고요. 그렇게 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실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좌우하던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던지고 계신 것이고요. 사실 오늘과 같이 가정이 위협에 처한 이 시대야말로 정말 내가 결혼하는 이 사람,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온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결혼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당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이러한 사랑으로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음의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언약적인 사랑을 평생 지키면서 세상에 기독교 가정이 복된 것을 증거하는 가정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학교에도 제 바로 옆에 있는 동료 중에 동급생 가운데 장애인하고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가장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료 교수님도 계십니다. 어디 가는 일이 있으면요, 그 사모님 모시고 와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수발들어야 돼요. 또 다른 동료는 본인이 장애인이세요. 시각장애인이신데 사모님이 그 모든 교수님이 해야 되는 일에 아마 3분의 2는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정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요. 제가 아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는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그 남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보아 하셨어요.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포기하지 않은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당신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기 전날 사모님 손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대화를 건넜대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으니까 결혼식 청첩장에 내 이름과 당신의 이름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 정도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면 힘들겠죠. 저도 감당할 수 있을지 사실 못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속된 표현대로요, 있을 때라도 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혼을 할 것이면 적어도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것은 우리 삶에 틀림없이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조건이 됩니다. 이 정도 못하더라도 사소한 일에서라도 이런 일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보면 이런 큰 어려운 짐을 지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데서 사랑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대개 큰 일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고 사소한 일에 자존심 내세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게으리 하다가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제 동료 중에 이 결혼 이 상담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한번 어떤 어려워진 가정을 이 상담을 쭉 했는데 그 뿌리를 깊이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무슨 일이었냐면요, 하루는 감자를 삶아서 이렇게 먹는데 감자를 딱 보자마자 소금을 달라고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사람이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냐?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그래서 설탕과 이제 소금이 싸운 거죠. 근데 거기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무슨 놈의 가족이 말이야. 당신의 가족은 원래부터 좀 이상했다 말이야.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서로 그 소금과 설탕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상담한 친구가 집에 돌아와서 상담일지 이렇게 썼대요. 나는 이 감자를 넣고 소금과 설탕 얘기하다가 싸우는 부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감자는 자고로 고추장을 발라 먹는 건데 이게 싸울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실제로 가정에서 생기는 일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부끄러운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미국에 살 때 그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 미국에는 이 설거지 하는 그 통에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밑에서 갈아서 내려보내는 그런 기계가 달려있는 집이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설거지를 안 했으면 이런 간증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날도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싱크대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그냥 내려보내면 그거 같은 막히거든요. 이렇게 심각하게 막히면 이걸 뜯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겨요. 이렇게 대충 만져보니까 밑에 감자 껍질이 쑥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여보 내가 감자 껍질은 막히니까 여기다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게 미안하게 됐다고 잊어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뜸 돌아온 말이 당신이 먹고 버린 수박씨가 낀 거지 어떻게 그 물렁물렁한 감자 껍질이 그렇게 맹그냐. 그래서 수박씨하고 감자 껍질이 싸운 거예요. 제가 집에서 졌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의견을 물었어요. 어떻게 감자 껍질이 그럴 수 있냐? 수박씨가 아니겠냐? 결국엔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서 싸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자 껍질이라고 믿어요. 천국 가서 이거 확인하고 싶은 1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이게 확인되지 않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박씨로 판정이 되면 제가 자존심 상할 거고요. 감자씨로 밝혀지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냥 웃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게 수박씨면 어떻고 감자씨면 어떻고 설탕이면 어떻고 소금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까지 31년을 그러고 싸우면서도 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사랑과 존경이 있으면 그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랑과 존경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랑은 전쟁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것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대신 그것을 얘기하고 그 수준이 사랑과 존경의 수준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사랑과 존경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 덧붙여서 이건 비밀이다.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사랑 이 아내에게 그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의 증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정말 우리는 사랑받을 것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가운데 깨달으면 그것을 가정과 결혼의 조건이 원리 삼아서 살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깊이의 수준인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가정은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또는 남편 사랑하기를 아내 존경하기를 남편 존경하기를 이런 수준에서 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혼식장에서 하는 서약이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지켜가야 할 오늘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교회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교회 원리를 얘기하다가 또 가정에 빗대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론을 쭉 강의하시는 맥락이라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론을 갑자기 얘기하다 무슨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이렇게 아울릴 수 있다는 이 비밀, 그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베소서 한 군데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는 교회의 원리를 얘기하다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정의 원리로 바뀌어갈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혼식 주례 때 꼭 그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써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말씀이 흘러가세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말씀도 결혼의 조건, 가정의 조건이 사랑과 존경이듯이요. 그 말씀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저는 그 부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남편은 하나 기억하고 부인이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해서 서로 평생 그 잊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약하라고 부탁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더 기쁘게 하라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서로를 받되 결혼식에서 만난 그 모습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성숙시키고 그리고 성화시킨 다음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을 흉내내어서 본받아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결혼식에서 만난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보고 만나는 그 화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같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결단 그것이 오늘 말씀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만나는 모임인데 거기서 통하는 말씀이라면 매일 자고 깨면 얼굴을 맞대야 되는 부부가 지켜야 될 그 가장 지혜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 때 그 서약을 시켜봐요. 심지어는 이게 둘이 저를 보지 말고 둘이 이렇게 서로 맛보라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서약을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되게 큰 소리로 네 그래요. 자기가 강한 줄로 알아서 그래요. 제 나이 되면 이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남녀 평등의 시대에 아내가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몸이 연약해져서 정말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남편이 존중을 존경을 받으라 하는 이 얘기는 가부장의 그 사회 문화에 딱 맞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또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 중에 가장 기본되는 사회고요. 모든 사회는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부부가 뭐 무슨 사안이든 놓고 많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만 결정을 누군가 내려야 되면 한 사람이 내려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위해서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봤지만 다른 말씀을 우리들이 성경에 참고해서 볼 때 결국엔 누가 강하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정신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있는 대로 그 받아주는 그 심령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라 여러분들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혹시 강의로 하면 대개 끝나고 나면 대개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데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5월 11일 날 제가 운명을 맞은 날입니다. 그날 제가 새 여인의 틈바구니에 끼는 결정을 한 거죠. 제 아내 첫째 딸, 둘째 딸.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 눈치 잘 보고 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미디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하는 비결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미디어 중독되지 않으려면 첫째 끊어봐야 한다. 또 이 미디어를 적합한 장소에 모든 사람 함께 볼 수 있는 장소에 놓고 써야 된다. 될 수 있는 대로 개인 미디어는 안 쓰면 좋은데 몇 가지 비결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강의를 하면서 호소력이 있었던 건 이거였어요. 결혼을 잘해라. 제가 혹시 미디어를 과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으면 그걸 확실하게 끊어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만 자지 한마디 나오면 저는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오랫동안 괴롭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어디 미디어 하나겠습니까? 돈 씀씀이 우리 가정이 나아가는 방향,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거룩해져가는 길을 도모하게 하는 그것이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 있고요. 그 위에는 존경이 깔려 있으면 그 가정은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 없는 가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하나가 깨어져가는 주변에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가 두렵고요. 사실은 또 준비가 어렵고요.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결혼을 사랑으로 하겠고요. 사랑한다면 존경하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평생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혼자 하는 증거가 아니고 둘이 하는 증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 복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좋은 모범을 보이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결단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제하는 자매와 형제들 그렇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은 조용히 정말 이제 주님 나에게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게 하셨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매와 형제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가정으로 이끄실 그 형제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경외하듯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결혼 첫날부터 우리 가정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의 은총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 10년, 20년, 30년 이 시간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해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제까지 올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존중하고 남편 존경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 더욱 그 사랑, 그 존경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 복되게 해주시고 이 가정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 잘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은총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조용히 한 30초 기도하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홀려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매와 존경할 수 있는 형제를 주시고 주 앞에 언약함으로 한 가정이 이루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러한 서약 가운데 이 시간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정을 지켜오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 저희들에게 이 확대된 가정인 삼일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삼일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하셔서 이 복된 가정의 비밀 교회를 통하여 이해하고 자라가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여 가정에 돌아가 우리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가 이것을 신실히 지킴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사랑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함으로 복된 가정 이루라 당부하신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3일 모든 가족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하는 일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